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 봉독해 올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로마 천주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아주 굉장한 이 권위도 부여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르쳐 이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이렇게 둘로 저들은 나눕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들,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배우는 교회는 일반 신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가르치고 일반 신자들은 배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위계질서가 분명히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그런 표현은 쓰지는 않지만 선교하는 영역에서는 쓸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지요. 그리고 선교를 받는 교회를 우리는 배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이런 제자들에게 배워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교회가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요.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이 배우는 교회다. 이런 구조가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그러한 교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르치는 교회는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서 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건강한 교회일 것이고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규모도 작고 뭘 하나 제대로 갖춘 것도 없으니까 막 싹이 트는 것 같은 연약한 교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이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의 입장에 서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오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기도 했고 뭐 국내 선교 등 그 여러 영역에서 참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라고 평가하고 계실까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르치고 선교하는 교회가 오히려 깊이 병들고 부패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 가장 좋은 예는 서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9세기를 가리켜서 위대한 19세기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라토레디라는 분인데 역사학자, 예일대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는 지나간 19세기를 아주 위대한 19세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19세기이기 때문에 19세기는 위대한 19세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19세기에 유럽의 교회들은 많이 선교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지난 19세기에 유럽과 북미의 건강한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라토레 교수의 말대로 정말 위대한 19세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19세기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다 부유한 나라들이 됐고 지금까지도 대부분 선진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교회도 윤택해져서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제 모교인 장로교 신학대학교 명예 교수인 이영기 교수께서는 뜨거운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 19세기에 서구교회에 흐르고 있었던 이 뜨거운 물, 영적 뜨거운 물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16세기부터 이 서구에는 소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믿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독일과 같은 곳에서는 할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연결이 되었는데 특히 이 헤른후트에 있는 진센돌프 백작이 이끌어 나가는 그 모라비안 그 교도들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저 몇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만큼 선교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헤른후트에 한 젊은이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 영국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은 깊이 좌절 속에 있었던 웨슬레 목사님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는 헤른후트 공동체에 와서 그때 그 모임에서 가슴에 뜨거운 이 성령의 불씨를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소위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거룩한 운동에 앞장섰던 조시 위필더 목사님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기보다는 충성하면서 달아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은 가슴에 불덩어리를 가진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영국이 좁다고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흘러갔고 이곳에서 왕성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신학자 목사님이 나타나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또 나아가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19세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불같이 일어난 부흥의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잘 아는 무지 같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이 학생 자발 운동으로 연결되었는데, 학생 자발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CCC, SFC 같은 이러한 모임들.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학생 자발 운동. 여기 학생 자발 운동으로 연결된 이 시간에는 많은 이 믿는 사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며칠씩 이 학생 자발운동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집회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주님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선교사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위대한 19세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불이 가슴을 적시는 아주 굉장한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9세기에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뜨거운 물만 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이 냉랭한 물도 흐르고 있었는데 그 냉랭한 차가운 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몽주의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소위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풍토가 사회 안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개똥 같은 철학인 하나님 없는 철학 무슨 뭐 무신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신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과학 분야에서 대단한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분석하면서 비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주지주의, 지성주의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냉랭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어떤 교회는 아주 지적으로 교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 교회들이 자기 나라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서구 교회에 있었던 그 서방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군대를 아주 강하게 양성해서 그 군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보다 뒤떨어진 민족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군대들을. 그래서 이 보냄받은 그 군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깃발 꼽고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를 끌고 가서는 노예 부리고 그 나라 자원은 약탈하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민 지배가 수백 년씩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이 선진국의 힘 있는 군대가 지나가면서 깃발을 꽂고 난 다음에 이건 우리 땅이다 이러고 사람 잡아가고 온갖 경제적 약탈을 하는 그 잔혹함 뒤에 누가 거기에 따라 들어왔느냐고 하면은 성경과 십자가를 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본들 여러분 그게 무슨 선교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군대 뒤따라간 선교사님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당도 지어주고 아주 잘 먹고 잘 살면서 너희들 예배당에 오면은 쌀 준다. 우리 한국말로 말이죠. 그래서 소위 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식민지의 예배당에 나오는 그 식민지 백성의 절반은 그런 걸 기대해서 나오는 거고 절반은 호기심에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예배당에 모여들었지만 거기에는 참 사랑의 복음이 있다기보다는 백인과 유색인종들 사이의 신분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주 교만하고 뭐 이런 세월을 아주 오랫동안 지나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민족들이 각성하고 난 다음에 다 독립해서 일어나면서 속의 나라들이 물러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 땅에 선교갔던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선교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의 그 부강한 교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차가운 물에 휩쓸려서 가슴 속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저들은 선진국 교회, 잘 사는 나라에 있는 부강한 그러한 교회로 거들먹거리기만 했지 가슴을 치는 십자가 앞에서의 탄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는 동안에 서구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요 근간에 와서 유럽과 이 미국의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워서 설교를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조 질서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게 서구교회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처참하죠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수백 년 전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그 아프리카에 거기 목사님을 모시다가 백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람하게 지었던 그 대리석 예배당, 근사한 그 예배당들이 겉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팔려나가서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극장이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다 무너져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매물로 나와 있는 예배당 건물이 영국과 프랑스만 해도 만 개가 넘었다고 하는 걸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게 다 문 닫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선교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였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1884년에 알렌을 어려 선교사로 그 이듬해 1885년에 언드우드 아펜젤라 목사님을 조선의 목사 선교사로 보내주신 이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를 심고 구한말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그분들이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를 그분들이 놓아서 오늘날까지 사학이 한국 교육을 지탱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살고 병든 우리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느라고 이 복지사업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흐름 속에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을 배우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미국으로도 가고 세계 도처에 흩어지고 고생고생하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이민교회도 생기게 되었고 정말 한국교회는 이민교회와 함께 세계가 조명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삼천리반도 구석구석에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장로교가 들어서니까 감리교가 들어서고 감리교회가 들어가니까 성결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마을이지만 교회가 두 개, 세 개씩이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형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주목받는 한국교회였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그러다 보니 교회들도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내보내서 이제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1위 혹은 2위를 다툴 만큼 선교 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민교회들이 발돋움을 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20년, 30년 어간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서구교회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서구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동성애 용인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예배당이 텅텅 비는 그런 지경에 온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지금 그 뒤를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는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목사들도 여러 명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한국에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큰 대형교회들이 이제는 대형교회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초대형교회라고 말을 해야 어울릴 만큼은 그런 큰 교회들이 여러 개 생겨서 주목받고 힘을 과시해 왔지만은 남들은 대형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그 대형교회 중에서 몇몇 교회는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돼서 TV 뉴스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가십거리가 되고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벌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두렵기 짝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지. 가장 많이 선교하고 가장 많이 가르치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쇠퇴하는 그런 이상한 위기 앞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는 2024년 11월 중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보면은 칭찬이 하나도 없어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존엄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는 사실 굉장히 번성한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오커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우티케를 위해서 조성한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가 되었고 이 에베소에서 수리아까지 가려면은 루고 계곡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루고 계곡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들리는 이 교통의 중심지. 그래서 물산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 무역이 번성해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됐어요. 거기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마치 18세기 19세기에 부강한 나라가 있어서 거기에 부강한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고 거기 아주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재력이 넘쳤는지 주 41년과 61년이지요. 주 14년과 61년 그 두 차례의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무너졌지만은 로마 제국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완벽하게 재건했을 그러한 정도로 경제력이 대단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있는 그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미지근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지근한 물에 대한 얘기는 이겁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수원이 없어서 물이 없으니까 수로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필요한 물을 인근 도시에서 끌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한 6마일 정도 로마 시대에 그 6마일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에서 그리고 또 한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골로세에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든 거 정말 대단한 기술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히에라볼리와 골로세에서 물이 출발할 때는 그 물맛이 아주 좋고 정말 시원하고 차가운 그러한 물이었는데 그게 6마일 혹은 9마일 이렇게 수로를 따라오다 보니까 햇볕이 쬐어가지고 더 데워져서 라오디게아에 물이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이 미지근해졌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미지근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 석회 성분이 그 물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지근하고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해낸다는 겁니다. 물 마신 형편없어가지고. 바로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뜨거울까요? 미지근할까요? 지금 미지근해요. 다 식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도처에 있는 기도원에서 밤을 새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떨까?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저도 한동안은 여기 와서 지나면서 기도원에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 근방에도 기도원을 찾아보니까 크리스찬 뭔가 하는 게 이 근방에 있긴 하는데 그것도 다 문을 닫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만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뿌리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교회, 교만한 교회,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한국교회는 부유한 교회야. 한국교회는 저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의 그런 교회에 비하면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의 진면목을 모르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눈병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눈병을 연구하는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경제력이 좋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권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신앙으로 우리가 가서 그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워질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18절과 19절에서 그 처방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셨을 터인데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는 거는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데는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괜찮아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이러시거든요. 회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18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세 가지 말씀하잖아요. 내게서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금은 보통 믿음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산다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부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입은 성도, 이 세마포를 의미하는 것인데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고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케 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착각하는 것, 잘못 보는 것, 눈이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으로 상징된 믿음과 옷, 흰옷으로 상징된 여기 정결함과 그리고 안약으로 상징된 이 영적인 눈밝음, 이것들을 어디에서 여러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돈 없는 자도 내게서 와서 사라. 내게로 와서 사라. 주님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2024년도 벌써 다 많이 갔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금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부터 건강한 믿음의 후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 모든 성도가 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선교하는 교회, 그 가르치는 교회, 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따라가면은 선교를 받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회개하면은 선교받는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양에서 이 기독교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것은 회개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했나요? 선교받았던 우리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선교사로 그 직명 가지고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복음 들고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겁니다.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캐나다 사람이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기를 내가 명문대학 출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내가 자부심 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졌던 그거 내가 지금 동료들 앞에서 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동료들도 무시하고 백성들을 내 마음으로도 멸시하면서 선교하네 했던 이 내 마음의 교만을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눈물 뿌리면서 하디 선교사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가르치는 교회로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회개의 불길이 여기저기 옮겨붙다가 1907년에 평양으로 옮겨붙게 되었는데 여름 평양의 기억자 예배당,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억자 예배당이었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을 때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내가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을 돌봐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회개합니다.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뭐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막 회개를 했더니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 그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누가 먼저 회개했나? 선교하는 사람이 먼저 회개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외국에 많이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은 하고 있어요.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구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서구 나라들, 이 미국을 그대로 다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좋고 잘 사는 나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유럽과 여기 아메리카 땅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형편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한 3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럽과 이 아메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 한때는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선교하던 그런 국가들이 다 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도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그러한 지경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전 세계에 80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보다 앞선다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 예?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금 그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또 미국의 국가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의 교회들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막바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복도 받았고 그래서 힘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교도 하고 앞서간다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시면은 네가 나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땅끝이 어디겠어요? 땅끝이 우리단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로 아는데 내가 땅끝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대지에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 마음의 대지에 먼저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회개부터 해야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는 어떤 지방에 어떤 해외에 어떤 선교든 그 지방의 선교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않은 교회로 예수님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섬으로 해서 이민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 전체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살아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미지근해서 토해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믿음과 깨끗함과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손길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가 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좋은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뇌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려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